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관데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 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히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습니다라.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하는 동안 외국에서 오신 장관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제 제일 처음 만난 장관님이 이제 솔로몬 제도에서 오신 장관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을 호텔 커피숍으로 이제 오시라고 해서 앉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저 못 줍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관님 내외분이 그것도 초관심사라. 그래 평소에 나도 이게 궁금했어 하는 눈빛이에요. 내가 한 두 마디 했는데 그 마음이 막 내 메시지 앞으로 쫙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안 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세례를 줘야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자,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려면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줘야 되고 나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때의 이 세례 요한이 구약시대의 어린 양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죄를 양에게 떠맡겨서 죄인 대신에 양을 죽여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거를 떠올리면서 아, 이 예수님이 구약의 어린 양과 같은 속죄 제물이구나. 그걸 이제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걸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줬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세상 죄를 짊어지셨는데 세상 죄라는 말은 아담이 지은 죄부터 이 지구가 멸망될 때까지 인간이 짓는 모든 죄를 세상 죄라고 한다. 내 개인으로 말한다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고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짓는 죄도 세상 죄 속에 다 포함이 된다. 이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으니까 장관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부인이 죄가 없다 그러시더라고. 앞으로 죄를 지어도 그건 세상 죄 속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죄를 지어도 죄인이냐 의인이냐 하니까 또 그 부인이 의인이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여자가 더 똑똑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까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의문이 생긴다. 그러면 뭐 막 죄를 지어도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늘나라 간다. 막 죄 지어도 되겠네. 이런 질문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이 맞아 맞아 맞아. 그렇잖아도 지금 그 질문이 막 생기는 참이다. 만약에 막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징계를 내린다. 뭐 사업이 안 된다든지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병이 든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주셔서 우리가 막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 삶을 끌어가신다. 그렇지만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걸 내가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라. 그 솔로몬 제도에 오셔갖고 목사님 이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많이 모아놓을 테니까 이 말씀을 전해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빠서 못 간다 했더니 한국에서 메시지 전하면은 내가 거기서 영상으로 집회를 할 테니까 한국에서 말씀을 전해달라 하더라고. 그래 어제 그 두 분이 영상 채팅에 나오신 분이에요. 토요 영상 채팅에 나오셨는데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두 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분들은 뭐 작은 나라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관이에요. 그리고 부인은 장관보다 더 높아요, 위치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솔로몬 제도에 우리 선교회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 거기서 IYF 활동을 하고 복음을 힘있게 전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날은 장관들을 모시고 부산 사하구 쪽에 르노 삼성 자동차 견학을 갔어요. 그래서 숙소에서 거기까지 1시간 20분 걸리는데 버스 안에서 라이베리아 장관을 만났어요. 만난 게 아니고 일부러 작전을 폈죠. 라이베리아 장관을 제일 앞자리에 앉히고 그 옆에 통역 앉히고 그 옆에 내가 앉고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 안에서 라이베리아 장관도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똑같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셨다. 세례요한이 깜짝 놀라더라. 그러니까 이 장관님도 그게 궁금했는가? 자기도 굉장히 듣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그 라이베리아 장관이 거기 이제 버스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분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제 지난 금요일 날은 부산에서 국회를 방문하는데 그 어떤 의원님이 우리한테 이제 식사를 제공하고 여기 또 논산 이번에 국회의원 되신 그분은 우리한테 이제 선물도 주시고 이제 그 사랑채에서 우리가 그 음악회를 하는데 이제 그 서울 올라가면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장관님을 또 이제 앞자리에 앉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도 구원을 받았어요. 야, 내가 이제 의인이다. 의인은 의인인데 영원히 의인이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를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을 쳐다봐라.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쉽게 죄인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내 죄를 못 씻었다 이런 뜻이다. 그거는 십자가를 욕하는 거다. 예수님 편에서 생각을 해봐라. 내 죄가 눈처럼 희게 씻겨져서 고맙다 그러고 막 감사하다고 그래야 예수님이 기분이 좋지. 내가 죄를 지었다고 죄인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분이 좋겠느냐?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은 이미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거다. 너무 감사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옆에 계시면 식사라도 대접하고 선물도 주고 싶고 그런데 안 계시니까 그 예수님께 우리가 고맙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리는 거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이 죄가 씻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틀린 거다. 그러면 앞으로 장관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되느냐? 아, 아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이제 이 장관님들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IT 장관님도 구원을 받으시고 그리고 장관님들이 13분이 오셨는데 3분 빼고 10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한 분은 모슬림이라 복음을 전해도 깊이 있게 안 들어가고 또 한 분은 막 처음부터 마음 딱 닫고 막 복음 안 들으려고 하니까 대화가 안 되고 또 한 분은 복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 구원 받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대화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13분 중에 10분이 구원을 받으셨고 그 말라위, 그러니까 지난번 말라위 대통령 부인이 여기 오셨는데 이분도 지금 뭐 전 영부인이지만 지금도 그 나라에서 엄청 파워가 있어요. 이분은 완전 우리 자매예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셔요. 그래서 장관 포럼을 이렇게 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또 행사를 하는데 구원을 다 받아놓으니까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5시 반에 출발을 했어요. 5시 반에. 그래서 5시 반에 출발하려고 그러면은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돼요. 뭐 이제 샤워하고 뭐 가방 챙기고 해야 되니까. 근데 정확하게 5시 반 되니까 한 명 안 왔어요. 출발을 못 하잖아요. 한 명. 부룬디 장관님이 안 오셨는데 선교사님에게 막 왜 빨리 안 오느냐 해가지고 전화하니까 지금 막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분 한 3분 정도 지각하시고 정확하게 5시 반에 출발했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장관님들도 말 잘 듣는 거예요. 그 나라 가면 막 이렇게 다니거든요. 근데 여기 오셔서는 프로그램에 아주 순응하시고 그 크리스마스 칸타타, 부활절 칸타타 막 이거 보시면서 막 입을 쫙 벌리는 거 너무 놀랍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관 포럼을 하면서도 이분들이 구원을 받고 자기 나라에 와서 대전도 집회해달라 그러고 막 땅 줄 테니까 건물 지어달라 그러고 막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돈 드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너무 보람되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나나 선교사님들이 장관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기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이에요. 옛날에 윤종수 목사님이 케냐에 선교사로 16년을 살았는데 16년 동안 케냐에 있으면서 장관 면담을 신청했는데 17번 신청했는데 한 번도 장관을 못 만났다 하잖아요. 그래서 장관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장관들한테 복음을 전해보니까 내 속에는 이 주님이 제공해 주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할 때 그렇게 복음 잘 안 전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장관님이 막 내 메시지 속으로 막 마음이 쫙 빨려오는 거예요. 한 번은 버스를 탔는데 내가 안전벨트를 매락했어요. 고속도로에서는 위험하다고. 안전벨트를 매세요. 그러니까 어떤 장관님이 여자분인데 퉁퉁 하셨어요. 안전벨트를 맸는데 숨을 못 쉬는 거라. 그래서 제가 안전벨트를 이렇게 타이트하니까 그 끝을 꼬아가지고 그 클립에 이렇게 끼워 넣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헐렁하게 해가지고 그 벨트를 꼬아서 클립에 딱 끼우니까 헐렁헐렁 하잖아요. 아, 나한테 진짜 멋진 팁을 주어서 고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관님에게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은데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 얼마든지 하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너무 기분 좋을 때 복음을 전했는데 금방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구원 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 내가 여러분들이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지난주에 내가 장관들 명단을 신상명세서를 쫙 보면서 가나 장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기독교인이고 여자고 내가 이분한테 복음 전하면은 금방 구원받겠다는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근데 개막식 날 가나 장관님이 오셨는데 기차 안에서 벌써 틀어졌어요. 벌써. 기차 안에서. 이분이 막 얼마나 까탈스러우신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르노 삼성 자동차 그 공장에 견학을 갔는데 요즘 자동차 만드는데 전부 다 기계가 사람 몇 명 없어요. 그 용접하는 것도 전부 다 로봇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접도 로봇가 하는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봐도. 그래서 그 가나 장관이 앞에 있길래 내가 옆에 갔어요. 가가지고 사람이 막 머리를 집어넣고 용접을 할 수 없어서 로봇이 저렇게 용접을 하는 거라 하니까 나도 다 안다 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래서 아직도 그분은 이게 복음을 이제 못 접했어요. 그래서 곧 가실 텐데 이제 이번에 며칠 기간에 2판 4판으로 나는 목사다. 내가 당신에게 말씀을 한 10분 정도 전하고 싶다. 듣겠느냐.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 참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 나 다 안다 그러면 할 수 없고 이제 한 번은 부딪혀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장관님들 만나면 어떻게 복음 전할 거예요? 자기 장관이다 그러고 뭐 어떻게 전합니까? 근데 많은 장관들이 구원을 받는 걸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냥 구원만 받은 게 아니고 내가 가서 대통령에게 이야기해가지고 IYF에게 땅을 줄 테니까 거기다가 IYF 센터를 지어라. 그래서 마인드 강연을 해주어라. 선교사를 보내주어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뭐 선교하기가 막 진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죠. 그냥 구원을 받는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총장님이 뭐 56명, 장, 차관, VIP가 30명인데 혼자 하루에 한 명씩 복음 전해도 뭐 대명밖에 복음 못 전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당신들이 당신들 장관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니까 못해요. 이 계급차가 막 너무 높아가지고 아예 접근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한테 흘러오고 지혜가 흘러오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열매가 형성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작년에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나는 약한데 나를 보내신 분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늙었고 그 일을 할 만한 지혜가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보낸 자가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늙은 종이 일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일을 시키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어서 그 일을 능히 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을 시킬 때 나를 쳐다보면 안 돼요. 나는 이거 못하는데, 나는 지혜가 없는데,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나는 여잔데, 그렇게 자기를 쳐다보면 안 돼요. 시키는 사람이, 주님이 시키는데, 주님이 시킬 때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면서 시키니까, 아, 주님이 시키심으로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제가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저는 예배당을 지어본 적이 없는데 막상 예배당을 지으려고 부딪혀보니까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무슨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난한 나라에서 오신 장관들이라 하더라도 이분들은 똑똑한 분이에요. 전부 다 뭐 대학교 몇 개씩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우리를 크게 여기는 것은 그게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내가 훌륭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공식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를 보지 말라는 거지. 나를 보지 말고 이 일을 시키신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거를 시켰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이 일을 시킬 동안에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아이가 왔어요. 나한테 목사님 저 박옥수 목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대접합니까? 박옥수 목사님이 보내서 왔으면 마치 이 꼬마가 뭔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박옥수 목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면 아, 목사님의 심부름꾼이구나. 어떻게 애를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내가 음성을 귀를 열고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애 음성을 잘 듣는 게 아니라 박옥수 목사님이 보내어서 왔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은 목사님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시를 못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절대 여러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무시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마귀는 여러분들이 입을 열 때마다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두렵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낸 자를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이거 이 분야에 전공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러면 대번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 할 줄 몰라 안 돼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시키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나를 보지 말고 시키는 자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분이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다. 나를 쳐다보면 내가 죄인인 것처럼 느껴진다. 근데 예수님을 쳐다보면 나는 항상 의인이다. 죄를 지었지만 의인이다. 일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쳐다보면 나는 믿음도 없고 일을 못할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을 쳐다보면 그래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메뚜기가 아니야. 나는 용사야. 자 그러면서 발을 내딛고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박 목사님이 압곡동이라는 시골에서 이제 그 전도하실 때 그때 처음으로 어떤 부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손을 쓴 모친이라고 그 당시에는 이제 아줌마죠. 중년 아줌마인데 중년 부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분은 일본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한국말이 좀 서툴러요. 근데 이제 그 시골에 살면서 남편은 소경이시고 그래서 이제 생선을 이제 머리에 이고 동네 다니면서 이제 생선을 파는 행상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 사시는 주인집에 생선 팔러 왔다가 저 아리채에 누가 들어왔나 보지. 그래 전도사 들어왔다. 전도사님이 들어왔어. 그래 목사님이 방 안에 계시다가 전도사님이라 하는 거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인갑다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부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처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으신 그런 중년 부인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압곡동에 사시다가 거창으로 이동을 해서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압곡동 계실 때는 그 부인하고 제 하나 건너 있으니까 자주 만나고 성경 공부하고 이제 이게 예배가 되는데 거창으로 가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부인의 믿음을 계속 유지시키고 신앙을 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주 만나야 되는데 자주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 부인의 믿음을 내가 계속 세워나가고 싶다. 그래서 이 부인에게 목사님이 집에 가거든 오늘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해라 그랬어요. 나는 한국말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고 뭐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실력도 안 되고 나는 안 된다. 난 못한다. 그래도 해라.
자기는 죽어도 못한대. 못한다. 나는 못한다. 그래도 해라.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 책망을 하셨어요. 왜 자매님은 나를 무시하느냐. 아, 내가 무시 안 한다. 그러면은 내가 성경 공부하라 그러면은 예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이제 예 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한 달 뒤에 목사님이 그 집을 찾아갔대요. 밤에 몰래. 동네 애들을 방에 빼곡하게 모아놓고 찬송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찬송도 막 완전 자유곡이고 그리고 막 말씀도 막 전하시는데 야 저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저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데 진짜 희한한 것은 그렇게 애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애가 갑자기 아프잖아요. 그 시골에 병원도 없고 약도 없는데 이 모친이 기도를 하면 낫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낫는 거예요. 그래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아픈 사람은 어른이든 애든 이 모친한테 와서 기도를 받으면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지금 광주의 박희진 목사님도 폐결핵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인데 이 모친한테 기도를 받고 구원받고 해서 다 나았어요. 그때부터 이 모친을 통해서는 귀신이 쫓겨나고 병 고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친은 절대 한국말도 잘 못하시고 성경도 잘 모르고 어디 성경을 가르칠 만한 그런 인물이 절대 아닌데 이분이 그 마을에서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발을 내딛고 순종을 하는데 목사님이 봐도 안 되겠다 싶은데 하나님이 그 모친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시키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실 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아무리 못해도 그 모친보다는 여러분들이 낫다는 거죠. 아무리 못나도 그 모친보다도 나은 거예요. 님을 발음을 못해가지고 놈으로 발음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아주버님이라 하잖아요. 아주버놈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웃고 하는데 한국말이 서툴러요. 한국말이 유창해도 말씀에 지식이 없어가지고 안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여러분들 중에 아무리 못나도 그 모친보다 못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발을 내딛으면 주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라.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쳐다보면 절대 안 돼요. 차를 몰고 가는데 교통순경이 나를 딱 세우면 내가 서야 돼요. 어우, 교통순경이 왜 나를 세우지? 내가 서야 돼요. 진짜 아주 연약한 여자지만 경찰관이 딱 세우면 내가 서야 돼요. 어떤 여자 경찰관이 서면 그냥 지나갑니까? 아니에요. 서야 돼요. 연약한 여자지만 국가에서 제복을 입혀서 권한을 주어서 교통을 통제하게 했기 때문에 그 권한에 내가 순종을 하는 거잖아요. 여자를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을 시켰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어떤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일을 하는 동안에 마귀가 굴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거야. 나는 연약하다. 나는 못났다. 나는 안 된다. 하고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다. 제가 한번 인도에서 어떤 목사님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의인이다 하고 막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일주일 뒤에 이분이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어요. 갔어요. 식사를 하고 물었어요. 임마누엘 목사님인데, 임마누엘 목사님, 이제는 확실히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100% 의인입니까? 그러니까 딱 90% 의인입니다. 90% 의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자기를 쳐다봐서 그래요. 내가 나를 쳐다보니까 100% 의인 아니거든. 내가 나를 쳐다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탐심도 있고 뭐 욕심도 있고, 내가 나를 쳐다보니까 100%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0%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내가 100% 의인이라는 것은 말씀을 쳐다보는 거잖아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건 퍼펙터예요. 100%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 예수님이 나를 영원히 의인이 되게 하셨어. 해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100% 의인이다 해야 그 대답이 나오는데, 자기를 쳐다보니까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쳐다볼 때 나는 100% 의인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쳐다볼 때 그래, 나는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관들한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총장들한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대통령한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 지혜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실 때 능력도 같이 주어서 이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고 일을 하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스토리가 어떠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보니까 흉년이 드는 거예요. 짓기도 힘들고 풀도 없고 하니까 양을 먹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야, 이 산에 있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어디 평지로 좀 내려가자 해가지고 평지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벌써 국경이 지나고 나라가 다르고 어떤 왕이 그 땅을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다스리고 있는데, 살기는 좋지만 그 나라 왕이 자기 아내 사례를 볼 때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랄에 우거하기 위하여 그랄에 갔는데, 야, 이 그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 내 아내가 너무 예쁜데 내 아내를 빼앗으려고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것 같다.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은 부부 사이라고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고 하자. 여동생이라고 하면 안 죽일 거다. 근데 진짜 그랄 땅에 갔는데 아비멜렉 왕이 아내가 너무 예쁘게 생긴 걸 보고 누구냐 하니까 내 여동생이다. 그 아내도 우리 오빠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랑 살자 하고 왕이니까 이 사례를 데리고 왕궁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왕에게 나타났어요. 꿈속에. 너 오늘 죽을 줄 알아라. 하나님 왜 제가 죽습니까? 오늘 데리고 온 그 여자는 남의 아내다. 네가 남의 아내를 건드리면 네가 멀쩡할 줄 알았느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비멜렉을 크게 책망을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막 놀래가지고 하나님, 나는 틀림없이 그 아브라함이 여동생이라고 해서 내가 데리고 왔는데 나는 그 아내일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가까이 안 했고 내가 이 여자를 돌려보낼 테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풀려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려났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동안 이 아비멜렉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 아비멜렉의 왕궁에는 자식이 탄생이 안 되는 거라. 왜? 하나님이 모든 태를 닫아놔가지고 자식이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아시고,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아시고 모든 태를 다 닫았다 했어요. 이 사건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때 비로소 그 태를 여셔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서부터 이제 자식이 태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위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돌이 되면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단 말이에요. 나는 안 죽어. 나는 자식이 태어나기 전까지 나는 죽을 수가 없어. 나는 안 죽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는 안 죽어. 그랄 왕이 어떻게 나를 죽여. 안 돼. 하고 편안할 텐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막 찾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동생이라 하고 당신은 나보고 오빠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안 죽을 거다. 자, 이런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이 왜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막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 하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나? 말씀은 날 보고 너는 의인이다, 의롭다. 말씀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은 너는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학생들을 보고 별이 되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너는 별이 되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너는 지금 별이야.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지. 빛이 되라고 가르치면 안 되고, 너는 지금 빛이야. 너는 지금 빛이야.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지. 왜? 그게 성경적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너는 새것이야, 너는 새것이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언제 빛이 되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가르쳤지. 우리는 빛이다. 빛이 그 모양이야? 몰라. 어떤 모양인지 몰라도 말씀에서 빛이라 하니까 빛이다. 그래서 당기 선교사들한테 옛날에 너는 별이야 별이야 그러니까 그래 나는 별이야 별은 별인데 똥별이야 그러더라고. 똥별 아니에요. 황금별이에요. 별이에요. 별이에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너는 별이야 할 때 학생을 보고 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보고 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제 영상 채팅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은 판결문이다. 판사의 판결문하고 똑같은 거다. 판사가 무죄다 그러면 무죄다. 그럼 이 성경 말씀이 너는 빛이다 그러면 빛이고 너는 별이다 그러면 별이다.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말씀에는 너가 의롭다고 되어 있다. 내가 죄를 짓는데? 아니, 죄를 짓든 말든 말씀에서 의롭다고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감사하자. 말씀대로 감사하고 기뻐하자.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이번에 행사를 하는데 일기예보를 100번도 넘게 봤어요. 개막식 날 비 온다 하나? 비 온다고 되어 있다. 그래, 그날 말고 시간대별로 일기예보에 비 온다 그러냐? 비 온다 하더라. 비 온다 하더라. 비 온다 하더라. 근데 제가 일기예보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일기예보가 맞다. 맞기는 맞는데 진리는 아니더라. 왜? 틀리니까. 틀리니까. 맞기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진리는 될 수가 없더라. 내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진리는 아니다. 진리는 아니다. 100%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비 온다고 되어 있지만 안 올 수도 있다. 안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런 꼴을 많이 봤거든요. 대구에서 야외 공연장에서 행사하는데 일기예보는 계속 햇빛이었어요. 햇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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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 그런데 행사하는 날 소나기가 팍 쏟아진 거예요. 소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를 하다가 보면 일기예보를 보는데 일기예보가 맞기는 맞지만은 100%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삶 속에서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도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말씀도 참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100% 믿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서 의롭다 그러면 의로운 거고 말씀에서 된다 그러면 되는 거고 말씀에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말씀에서 별이라 그러면 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별이 되라고 가르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별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은 정말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모든 자를 귀하게 여겨야 할 필요가 있고, 물론 구원을 받았다면, 이 사람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온전한 사람이고 별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순간 그때부터 내 속에서 별처럼 세포 분열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배운 것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지혜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솔로몬 장관이 간증하기를 이 솔로몬 군도는 이 세상의 땅 끝이라고 말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랬는데 땅 끝이 바로 이 솔로몬 군도입니다. 솔로몬 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능력을 쳐다볼 필요는 없다. 나를 보지 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랄에 내려갈 때도 아이고 저 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랄 왕이 어떻게 나를 죽여? 하나님이 나를 약속 가운데 딱 잡고 계시는데 그가 어떻게 나를 죽여? 나는 안 죽어. 나는 안 죽어. 자, 이렇게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는 여전히 작은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3장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3장 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6절에 내 주여 들어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내가 죽었어요. 이제 아내가 죽었어요. 자, 아내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매장지, 땅을 사야 되는데 장지를 삼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햇사람에게 찾아가서 땅 팔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나는 당신들 중에 우거하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 아니고 나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다. 별 볼 일 없다. 예? 떠돌아다니는 낙엽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를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이 우거한다는 말은 남인데 한쪽 구석에 빌 붙어서 사는 아주 초라한 존재예요. 언제든지 너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 그런데 햇사람은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방백이다. 장관이란 말이에요.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장관이다.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발을 내디디면 사람들은 우리를 크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담대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쳐다보면서 나는 메뚜기 같다 그러고 나는 안 된다 그러고 나는 못한다 그러고 자꾸 자기를 작게 여긴다는 거지. 물론 나는 작은 것은 사실이지만 나를 보낸 자는 절대 작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게 이런 일을 시키신 자는 나를 잡아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잡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를 쳐다보더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나를 쳐다보지 마라. 나를 쳐다보지 말고 나를 시키시는 예수님을 쳐다봐라. 내게 이 일을 부탁하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분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발을 내디뎌라.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나를 쳐다보고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고 말을 해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